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울림이 있는데요, 저한테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큐티했던 내용인데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를 영원토록 열매 없도록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이렇게 화가 나신 그런 것들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불에 던져지는 이미지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맺지 않으려 하면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맺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도 그렇고 열매 맺으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열매 맺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또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열매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궁극적인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사실은 그 더 중요한 열매, 더 궁극적인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죠. 감나무의 열매는 감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입니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여야 합니다. 감나무의 열매는 감이 아니라 그 감을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감나무를 맺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열매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나무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마치시고 금방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냥 믿음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똑같이 천국 복음을 어디서나 태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제자의 임무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훈련이었어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3년이지만 짧지만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를 맺힌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를 만들어 놓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문맥을 보면 열매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떠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품적인 열매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0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백 번째 열매, 천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이 될 것에 대해서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과나무의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열매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과 정도가 아니라 그 사과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드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를 만드는 것,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헌신하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헌신하고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북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가 북인도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선교 가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북인도 선교 가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은 내죠. 근데 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처럼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시킬 수 있는 사람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 단기팀이 가가지고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제 목적을 삼죠. 그러나 이렇게 포텐셜 리더가 발견이 되면 그에게 더 애정을 쏟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양육하고 우리가 떠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를 더 양육시키고 제자 훈련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번 그곳에서 떠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우리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인도 사역은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역할인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의 목표가 뭐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믿게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목장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냐면 그 열매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내가 목장을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헌신해서 목장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똑같은 목자 목녀가 나오는 거, 그게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기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열심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요즘에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몇 명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의 부흥이 붙는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는 게 열매가 아니라 내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똑같이 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입니다. 물론 혼자 되지는 않아요. 또 단시일에 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목장에서 협력해야 되고, 또 뭐 목사님과 또 초원지교와 목자 목녀들이 다 협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씨앗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대요. 이 안에, 이 작은 씨앗 안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대요. 저도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씨가 정 가운데에 배가 있어요. 배, 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싸고 있는 배젖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겉을 껍질이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배와 배젖과 껍질,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싹이 나고 이게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뿌리가 되는 부분이고, 배젖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배가 이제 자라날 때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껍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고 있는 껍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겉에 있는 껍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겉에 있는 껍질이 깨어져야 안에 있는 배가 싹이 터서 나와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잠재적인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생명력으로 싹을 틀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껍질이 깨어져야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밋을 연구하다가 약 3000년 이상 된 씨앗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한번 심어봤대요. 근데 싹이 터가지고 자라드래요. 3000년 동안 씨앗이 싹을 트지 못하고 있다가 심으니까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껍질 안에 있는 생명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껍질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담겨 있어요. 3000년 동안 지속되는, 이게 한번 트기만 하면은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엄청난 나무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깨어져야 돼요.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싹이 틀 수가 없어요. 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싹이 트지 않아요. 내가 깨어지면, 깨어지기만 하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엄청난 잠재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깨어지진 않습니다. 깨야 되는데 깨어지진 않아요. 이 안에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데, 아무리 엄청난 생명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껍질이 그냥 단단하게 깨어지지 않고 있는데, 깨어져야지만 그것이 싹을 틔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씨앗이 3000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었어요.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뭐 목자, 목녀라는 직분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깨어져야 돼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가로막고 있는 이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직분 자체가 껍질이 될 수 있어요. 깨어지지 않은 아니한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깨버려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껍질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녀들은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성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막 화가 나고 막 욕하게 되고 막 꾸짖고 막 이렇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이 하지 않으면 막 분이 납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녀들에게 갖는 나의 껍질입니다. 깨지 않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갖는 껍질이 있습니다. 기대감과 자존심인 것 같아요. 기대감과 자존심. 아내는 내가 집안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밖에서만 잘하면 뭐해? 안에서도 잘해야지. 그러면서 안에서 열심히 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못 알아줘? 남편은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안에 들어가면 나 건들지 마. 나 쉴 거야. 아내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혼자 못해? 이러면서 투덜투덜 됩니다.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하는 바에 충족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막 열통이 나고 막 투덜댑니다.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막혔던 담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감싸고 있는 껍질입니다. 남편에게 감싸고 있는 껍질, 아내에게 감싸고 있는 껍질입니다. 깨버려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껍질에 갇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닌데, 제가 보기엔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닌데 그냥 믿는다라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냥 껍질이 있어요. 깨버리지를 못합니다. 기도에도 껍질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제가 이초원 목자 목녀님들에게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박원철 목사님 오셔서 부흥 집회 했었을 때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리버모어로 이사 온 다음에 새 건물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것을 이제 박원철 목사님이 오셔서 그걸 느끼셨나 봐요. 그 둘째 날 저녁 때, 여러분이 기도를, 이게 막 뚫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새 벽이, 이 낯선 이 새 건물이 우리의 기도를 막 잡아당긴다. 뭐 이런 말씀 하셨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그러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예. 그러셨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벽을 뚫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 번쯤은 막 지르면서 정말 이 벽을 뚫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계속 막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막 벽을 뚫는 기도를 하자고 막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셨어요. 예. 그 기도의 껍질입니다. 개인에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껍질이 있어요. 이 깨버려야 되는데, 깨버리면 기도가 터지는데, 터지지 못하는 기도의 그 벽이 있습니다. 그 껍질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자라온 그 교회가요, 어렸을 때 자라온 교회가 전통적인 장로교회였습니다. 조용한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이렇게 뜨거운 그런 동아리였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좋은 곳을 가게 됐죠. 근데 저에게는 참 낯설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기도만 하면은 주여 삼창합시다 막 이렇게 두손 들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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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꼭 저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 맞죠, 그렇죠, 맞죠. 예. 꼭 그렇게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창피하잖아요. 두 손 드는 것도 창피하고 주여를 세 번 외치는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남들이 주여 주여 할 때 저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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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쯤에 이제 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중고등부 수련회로 이제 광주 기도원의 연합 수련회 집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 목사님이 이제 성함도 아직 잊지 않았는데 그 박수랑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번 집회 때는 자기 이름처럼만 하면 된다고. 그럼 은혜 받는다고. 제가 이름이 박수 많이 치고 수락 아멘 많이 하고 그러면 은혜 받는다고 그러셔서 기억을 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그분도 똑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주여 주여 이러다가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너도 한번 손을 좀 들어봐라. 너도 한번 주여 삼창을 뭐 강하게 한번 외쳐봐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이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용기가 안 났었는데 그날따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시작하는데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합시다 그러는데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는데 모든 창피함 다 불구하고서라도 그냥 막 외쳤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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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때 제 기도가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갔었고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그때 정말 이게 기도가 터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막 정말 눈물 쏟아가며 콧물 쏟아가면서 정말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제가 교사인데 중고등부 애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저 혼자 막 그냥 한 두 시간 정도 막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껍질이 있어요. 이거 깨야 합니다. 깨야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번은 그 기도의 껍질을 깰 필요가 있어요. 깨야지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선교에도 껍질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껍질을 깨야 해요. 우리에게 선교 안 갈 이유가 참 많습니다. 선교 안 갈 이유가 참 많아요. 위험해서 못 가죠. 돈이 많이 들죠. 건강이 받쳐주지 않죠. 나이도 많이 왔다고 또 안 간다고 그러죠. 뭐 애들 봐야 된다고 그러죠. 안 갈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선교의 껍질이에요. 사실은 따져보면요, 갈 이유보다 안 갈 이유가 더 많습니다. 이미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따져보면요, 갈 이유보다 안 갈 이유가 더 많아요. 못 갈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열매 맺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껍질을 깨야 합니다. 그 껍질을 깨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 하나를 하셨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 왜 특이하냐 하면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전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제 와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때는 어느 때냐 하면 24절을 근거로 보면 십자가를 지는 때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때가 아주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과 같은 일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어떤 추앙을 받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도망가셨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영광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내가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내가 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껍질을 깨고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껍질을 넣어도 말이 다 돼요. 그렇죠? 자기의 자존심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재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되리라. 자기의 학력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 모든 좋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질, 내가 깨야 되는 것들, 이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것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되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껍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광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껍질을 깨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사과나무의 사과가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똑같이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껍질을 깨고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어요. 잠재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질을 깨야 그것이 싹이 트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껍질들을 다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